마가복음 13장은 소묵시록이라 불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종말에 관한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종말이란 것이 무슨 뜻인가요? 이 마칠 종의 끝 말해서 이 세상의 끝, 마지막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종말에 관한 말씀이죠. 영어로는 어파클립스라고 말을 하고요. 그리고 이런 종말을 연구하는 신학의 한 분야를 종말론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에스카톨로지라고 하는데요, 이 헬라어 마지막을 뜻하는 에스카톤에다가 학문을 뜻하는 알러지가 붙여져서 에스카톨로지, 그래서 종말을 연구하는 학문을 종말론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은 종말하면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종말 하면 딱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마겟돈을 연상하면서 뭔가 무시무시한 그런 느낌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대재앙과 대참사를 먼저 떠올립니다. 그래서 보통 종말에 대한 첫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과연 정말로 진짜로 종말이 있을까라는 그런 미심쩍은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 중에도 혹시 그런 마음이 드시는 분 있나요? 정말 종말이 있을까라는 질문이 있는 분들 있으신가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의하면 종말은 있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에 종말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근거가 무엇일까요? 영원이라는 끝없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태초라는 시점을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그리고 그 태초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1장 1절 1절이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이 세상을 시작하신 거예요. 역사를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종말 끝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작이 있기 때문에 끝은 있습니다. 종말은 있습니다. 마치 태어남이 있다면 죽음이 있듯이 시작이 있다면, 창조가 있다면 종말은 있는 것이죠. 또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다시 오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재림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종말은 있습니다. 재림주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 땅을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마지막 종말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데 이 종말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이 있어요. 그 오해가 무엇일까요? 종말을 단순히 먼 미래의 일로만 생각하는 것이죠. 뭐 2500년에 일어날 그런 일로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일로 종말을 이해하고 종말에 관한 말씀을 그냥 읽는 것이죠. 근데 이것은 종말을 오해하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종말을 오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인 성경에 의하면 우리는 지금, now, 지금 종말을 살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다음에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셨습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 나오는 나중이라는 헬라어 단어가 바로 에스카톤이에요. 여러분 방금 들어보셨잖아요, 그죠? 에스카톨로지, 에스카톤입니다. 종말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종말이에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종말이 이미 이 땅에 도래했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종말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먼 미래의 일이 아니라 지금 우리는 종말을 살고 있어요.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살고 있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종말을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종말의 때에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될까요? 이 마지막 때에, 종말의 때에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귀한 교훈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첫 부분은 주 70년을 배경으로 하는 이야기인데요, 예루살렘 멸망을 1차적인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역사적 사건을 가지고 역사의 마지막 종말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두 사건을 오버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 70년의 예루살렘의 멸망이 사실이듯이 이것이 예표하는 역사의 마지막 종말도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절부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4절부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이라고 되어 있어. 이것이 1세기 당시 종말에 대한 예표입니다. 이것은 1차적으로 로마 장군 디도가 주 70년에 예루살렘을 점령했을 때의 일을 말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부정하게 여기는 독수리로 만든 휘장이 새겨진 군기들이, 그러니까 멸망에 가증한 것이죠. 이것이 예루살렘 성전에, 그러니까 거룩, 그러니까 서지 못한 곳에 선 것을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하지 못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본 거예요. 이것이 환란의 시작이었고 예루살렘 멸망이라는 대환란을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역사적 사실이 이 세상의 종말을 예표하고 있다라고 마가는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종말적 상황에서 우리가 대처해야 될 행동 양식을 그 다음에 소개하고 있어요.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세상적인 것에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는 가르침을 주고 있어요. 세상의 것은 종말에 무용지물이란 거예요. 우리를 구원해 주지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15절입니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려가 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려가 봐야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라는 거예요. 집에 있는 그 무엇이 우리를 구원해 주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16절입니다.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라고 말해요. 이 당시 겉옷은 추위를 보호해주는 그런 옷이었어요. 그런데 그 겉옷이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보호해주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세상의 것으로는 마지막 때에, 종말의 때에 우리를 보호해주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보혈을 믿는 믿음만이 우리를 보호해주고 구원해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후반부는 특별히 택하신 자들인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종말이 어떤 관계인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택하신 자들인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종말이 어떤 관계성이 있을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종말에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 택하신 자들과 종말을 연결짓는 구절이 세 군데 나옵니다. 첫 번째가 19절과 20절이고요. 두 번째가 21절과 22절.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26절과 27절입니다. 우리 각각 한번 우리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택하신 자들과 종말을 연결시키는 첫 구절이 19절과 20절에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그날들이 환난의 날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회도 없으리라. 만일 주께서 그 날들을, 그러니까 환란의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줄여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환란의 날들을 감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환란의 날을 감하셔서 택하신 자들이 구원을 얻도록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종말의 때에 많은 어려움과 환난이 있을 텐데요.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감당할 시험만 당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환난의 기간을 줄여서 시험을 당하게 하심으로 모두가 배교하지 않고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종말의 때에 택하신 자 모두가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종말은 단순히 두려운 때가 아니에요. 무시무시한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택하신 자와 함께하는 때라는 것입니다. 택하신 자를 우리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우리를 최종적인 구원으로 인도하는 모습이 오늘 보면 마지막 절에 나옵니다. 26절과 27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종말의 마지막이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입니다. 27절입니다. 또 그때에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죠, 택하신 자들을 땅끝으로부터 하늘끝까지 사방에서 모을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목자가 양을 알듯이 마지막 때,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택하신 자들을 모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으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런 위로의 말씀이 종말에 택하신 자와 연관되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더불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의 말씀도 있습니다. 위로의 말씀이 있음과 동시에 도전의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바로 21절과 22절인데요.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종말의 때에 택하신 자들을 넘어뜨리게 하는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미혹해서. 세 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홀리게 해서 라고 되어 있어요. 미혹하고 홀리게 해서 택하신 자들이 구원을 받지 못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미혹을 하나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사탄의 세력이죠. 그리고 무엇을 통해서 미혹을 하나요? 이적과 기사를 통해서 할 수만 있으면 우리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고 합니다. 홀리게 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택한 자에게는 테스트의 시간이에요. 시험의 기간입니다. 내가 알곡인지 진짜 그리스도인인지 아니면 가라지인지 테스트하는 시간이 바로 종말의 때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그 종말을 살고 있습니다. 지금 테스트를 하나님 앞에 당하면서 살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지금 우리 주변에서 심심찮게 보고 있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첫째, 거짓의 아비인 사탄은 거짓으로 택하신 자들을 미혹해 합니다. 그러니까 거짓으로, 페이크 뉴스로 우리 택하신 자들을 미혹해서 넘어지게 하려고 해요. 어떤 거짓이 있을까요?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성경이 거짓이라고 미혹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고요. 심지어는 신학교에서조차도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않는 신학교가 있습니다. 자유주의 신학교가 그렇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인간의 글이라고 폄하하는 신학자와 목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무오성과 절대성을 믿지 않아요. 이럴 경우에는 진리의 말씀인 성경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는 것인데 그것을 원천적으로 차단을 하는 것입니다. 못 믿게 하는 것이죠. 또 요즘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제가 묵상을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요즘에는 그런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미혹해하고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것 같은데요. 기독교를 동성애 반대, 낙태 반대로 한정을 짓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를 아주 좁고 편협한 종교로 낙인을 찍는 거예요. 이게 지금 사탄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진보적인 생각이 있는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 교회에 아예 접근하지 못하게 만들고 있어요. 한국교회 하면 보수 꼴통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조금 진보적인 생각이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 아예 가지 않습니다. 마치 교회 집단을 동성애에 반대하고 낙태를 금지하는 그런 단체로 축소를 시키는 것이죠. 이것이 지금 사탄이 이 세상에서 쓰고 있는 거짓 전략입니다. 이거 실제 먹히고 있어요. 한국 교회 보면 젊은 사람들이 교회 가지 않습니다. 교회라는 것을 이상한 집단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교회를 편협한 집단, 편파적인 집단으로 전락을 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와서는 안 되는 곳, 발을 디뎌서는 안 되는 곳으로 그렇게 교회라는 곳을 전락을 시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는 이런 것보다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폭이 넓은 진리체계예요.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반로마파인 열심당이 있었어요. 로마에 대항해서 폭력투쟁을 했던 사람들이 제자 중에 있었습니다. 일종의 지금으로 치면 좌파죠. 또한 친로마파인 세리들도 있었습니다. 지금으로 치자면 우파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복음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다 같이 형제와 자매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기독교는 어떤 한 정치적인 색깔에 좌지우지되는 종교가 아닙니다. 공화당이든 민주당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한국당이든 정의당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촛불을 들든 태극기를 휘날리든 상관없이 누구나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종교가 바로 기독교입니다. 하지만 사탄은 지금 이것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이간시켜요. 이간시켜서 교회에 가지 못하게 합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교회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내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이것들 때문에 교회를 떠납니다. 저 장로님이 태극기 부대래. 나 이 교회 안 갈래. 저 청년이 촛불을 들었대. 몹쓸 놈이네. 서로 이간질하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가 아니라 정치적인 색깔 때문에 그것을 이간질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미혹은 이적과 기사를 통해서 택하신 자들을 미혹해 하려고 합니다. 22절인데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그리스도인들을 미혹하려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이적과 기사가 어떤 것일까요? 제가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적과 기사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구원에 이르지 못하도록 막는다라는 것입니다. 미혹해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멀리하게끔 한다라는 것입니다. 요즘은 뭐가 있을까요? 한국교회와 이민교회의 가나안 성도라는 아주 큰 흐름이 지금의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하나의 큰 흐름이 되었습니다. 교회를 싫어하게 합니다. 목사를 싫어하게 합니다. 교회 리더십을 신뢰하지 않게 만들어요. 교우들끼리 불화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구원의 방주인 교회로부터 떠나게 만들고 있어요.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나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상적인 일에 대해서 영적인 눈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나에게 일어나고 있는 이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일인지 교회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일인지 영적인 눈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구성원 중에 불편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예배를 빠져요. 아니면 2부 예배를 안 나오고 1부 예배를 나옵니다. 사랑방에 나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때 가만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사탄이 그 사람을 통해서 나를 미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홀리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탄은 지금도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넘어뜨려서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막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깨어서 나의 지금의 상황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영적인 눈으로 나의 상황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나의 공부가, 나의 연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하는 도구인지 아니면 하나님께 멀게 가게 하는 도구인지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나의 직장이, 나의 커리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하는 도구인지 아니면 하나님께 멀게 하는 도구인지를 한번 돌아봐야 돼요. 나의 자녀가, 나의 자녀 교육이, 아이들의 액티비티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하는 도구인지 아니면 하나님께 멀게 하는 도구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나의 돈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하는 도구인지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멀게 하는 도구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혹 그것이 나를 미혹해 하는 것이라면, 하나님으로부터 멀게 하는 것이라면 과감히 그것을 떨쳐버릴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을 가장 먼저 붙들 수 있는 믿음과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미혹을 당할 수밖에 없는 시대를 지금 살고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을 이유가 너무나도 많은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어요. 교회 안 갈 이유가 너무너무 많아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돈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학점이나 커리어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미혹을 당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에 우리를 도전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9장 43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돼 있어요. 내 손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그래서 천국에 못 가게 하거든. 어떻게 하라고 성경이 말씀하나요? 그것을 찍어버리라라고 말씀해요. 물론 과장법입니다. 근데 찍어버리라고 말씀해요. 네가 두 손을 가지고 지옥으로 그 꺼지지 않는 불 속에 들어가는 것보다 차라리 지체장애인으로 한 손으로 생명으로 들어가는 것이 낫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요. 너의 발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그것을 찍어버리라. 네가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차라리 전원발로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 또 내 눈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그것을 빼어버리라. 네가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차라리 한 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라고 말씀합니다. 정말로 무엇을 붙들어야 될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 있다면 그 모든 것을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으로 하여금 교회에 나오고 싶지 않게 막는 그 무엇이 있습니까? 그것이 무엇이든지 제거하라는 거예요. 혹 그것이 사람이라면 그 사람을 용서하십시오. 불편해서 교회 다니는 것이 힘드시다면 그 사람을 용서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차라리 교회를 떠나세요. 그래서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잘하시는 것이 더 낫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보통의 경우는 워킹하지 않죠. 다른 교회 가도 똑같은 사람이 또 있어요. 그러므로 이겨내셔야 됩니다. 용서하고 이겨내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지금 누리고 소유하시면 좋겠습니다. 옛날 가전제품 광고에 그런 광고가 있었습니다.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맞는 말이죠. 불량 가전제품을 사면 10년을 고생을 해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우리의 영혼을 좌지우지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미혹해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가감히 떨쳐 버리셔야 됩니다. 어찌하든 간에 포도나무 가지로서 우리는 포도나무인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영혼을 소유하고 생명을 소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심지어 야곱처럼 속였으라도 장자의 명분을 사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물론 올바른 방법은 아니지만 영적인 면에서 욕심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짐 엘리엇 선교사님의 말을 인용함으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잃을 수 없는 것을 얻기 위해 지킬 수 없는 것을 버리는 자는 바보가 아닙니다. 풀어서 자면 이렇습니다. 잃을 수 없는 것, 영원한 것, 천국을 얻기 위해 지킬 수 없는 것, 영원하지 않는 것, 이 세상의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바보가 아닙니다. 괜찮은 기회 비용을 치른 것입니다. 혹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멀게 만들고 교회에 오는 것을 멀게 만드는 무엇이 있다면 미혹해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붙들고 기도해 보세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고 하나님 안에서 생명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머리를 숙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종말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종말의 때에 사탄 마귀는 우리를 미혹해 하려고 우는 사자같이 우리를 삼키려 하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를 미혹해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분별할 필요가 있어요. 무엇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멀게 하는 것인지, 무엇이 나로 하여금 구원의 방주인 교회로 가지 못하게 막는 것인지 영적인 눈을 열어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혹 그것이 있다면 그것을 제거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을 막는 그 무엇이 있다면 하나님 그것을 제거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허락해 주십시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